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말라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3장 15절 말씀부터 함께하죠.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징계를 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였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역사의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들여다본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16절로 가보실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경은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념책을 갖고 계시다는 사상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는 책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결코 무엇을 기록하지 않으셔도 다 여러분 이해하시는 바 되고 뭐 다 기억하시는 바 되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 하나님께서 일일이 뭐 기록하시고 할 이유와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책에 기록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컴퓨터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이와 같은 책이 계시록에도 언급되어져 있는데,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우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의 그 옷을 더럽혔을 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년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어조로 계시록에서 이해가 가장 어려운 절들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는 책을 갖고 계시다고는 생각하지 그러므로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의미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장차 상급 내지는 인정을 받게 될 자들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신다는 의미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크고 신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도 책이 펼쳐져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책이 언급되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받는 성적표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고 그러면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대학 때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 입학만 하면 누구나 성적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등록되고 성적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아니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점수를 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시게 합니다. 성경 공부 과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점수를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A학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삶은 지금 몇 점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섬김은 지금 몇 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러한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는 그것을 상세히 기록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신옷 입은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분께서 지금 섬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그것이 섬김과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행위와 관련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적표를 받게 되지만 그 중에 신앙생활에 있어 낙제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적표라고 하는 것은 상하가 있으니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불로 시험당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사실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책이 전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록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에 대한 행위와 섬김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기념책에는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의 행위가 기념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기념책은 우리가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할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책이란 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이웃이나 또 교인들이나 또 목사님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두운 것이라 할지라도 밝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저는 이것이 매우 간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자식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상상하시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형제들의 핍박을 받고 낙심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내 병에 담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에 말해요. 친애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늘에는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생활기록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상세히 기록해 두시는 한편의 영화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자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습을 기록한 책이 하늘나라에 보관되어 있어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에 대해 하는 말이나 조사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훌륭한 모습 그리고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전혀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관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장차 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그 행위록을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장 17절로 가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게 17절 말씀인데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차 당신의 보물인 당신의 자녀들을 챙길 것이잖아요. 교회는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값비싼 보석이니까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보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분의 매우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당신의 보물을 챙기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자녀를 챙기실 때 거기에 있게 될 구원받은 남은 자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8절을 볼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는 지금 말라키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마치 세상의 종말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의인과 악인을 뭐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심판의 날에는 진정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분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4장을 보시면은 4장은 여호와의 날과 의로운 태양에 대한 예고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원래 말라키 4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끝나고 있는데 그러나 뭐 우리말 성경에서는 짧은 6개의 절로 별도로 4장이 만들어져 있죠. 이 4장은 여호와의 날과 그것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게 될 의로운 태양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절은 대환란기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도 해.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날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다 소멸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거의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요 1절 하반절의 요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가르치는 교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죽은 후에는 몸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혼과 영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본절은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대환란기 때 심판을 받아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구약의 의로운 해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광명한 새벽별로 표현된 분과 동일한 어떤 그 영적인 교류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의로운 해로 표현된 곳이 죄송하지만 없다고요. 구약에는 광명한 새벽별로 불리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본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다 더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3절로 가보시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를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시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를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악인들은 짓밟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도자기의 파편처럼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너무도 참혹한 장면이 되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라키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이 있은 후 이스라엘은 특별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400년 후 그들에게는 또 한 사람의 스가랴, 즉 사가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마태복음, 즉 예수님의 탄생 때 사가랴 선지자의 등장을 제사장의 등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할 때 그는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에 보면 마침내 400년 동안의 침묵이 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죠. 자,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마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노라.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두 번째 증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는 엘리야일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는 유월절이 되면 식탁에 빈 의자 하나를 갖다 놓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서 함께 앉을 자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보다 분명히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다면 요한은 엘리야가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지만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 알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답변할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